사도행전 13장 49절부터 52절까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케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우리가 그 하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금 내 삶을 돌이킬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그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성내에 있는 경건한 기부인들과 또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을 하는 이유는 성내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로 몰려들었다는 게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로 가더라. 자, 그게 시기가 나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유대인들이 그 성내의 귀부인들, 유력한 사람들, 그들을 선동해서 이 사도를 핍박하는 이것을 두고 이제 우리들의 어떤 문제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예수를 전하긴 하지만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은 예수는 그 부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에 있어서는 바울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서로가 같이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를 하고 있는 얘기죠. 안식일의 그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한 걸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을 설교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하셨다, 그걸 가르쳤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유대인도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그리고 또 그 성내에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전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환영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그런 얘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쪽으로 간다, 이것 때문에 이 서로 같이 하나님을 말한다는 이런 관계를 떠나서 시기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단지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한다,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핍박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전한다, 그것 때문이라면은 시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냥 반대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시기를 했다는 이런 얘기는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했다, 즉 그게 문제거리가 아니고 무엇 때문에 이 성내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로 몰려가냐, 왜 우리 쪽으로 오지 않냐고 바울 쪽으로 가는가,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시기를 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걸 두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어떤 교회가 이제 싸움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여러분은 그 싸움하는 그 교회를 보면서 되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 어렸을 때 교회가 싸운 걸 좀 본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 교회가 싸우는 장면은 아직까지 제 머리에 생생합니다. 다른 건 다 잘 잊어먹는데 그건 또 아닌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제가 길을 가는데 뭐 저쪽에서 엄청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보니까는 이 열댓 명 되는 막 이 장년들이 어떤 그 철문 앞에 모여가지고 막 한 말을 들고 그 창문을 막 내리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교회예요. 교회인데 교회 안쪽에서는 철문을 꽉 잠그고 있고 밖에서는 이제 그 사람들이 막 한말 들고는 그 철문을 막 내리치고 부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분명 교회가 지금 싸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 제 머리에 딱 새겨진 것이 도대체 교회라는 데가 왜 저렇게 싸우냐. 그게 제 머리에 그 새겨져 있었죠. 그 당시 그 주위에는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 몰려 있었습니다. 구경하는 것이었죠.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뭐라 했겠냐 그 말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경찰 그 뭐 백차가 와가지고 그 문을 막 내리치는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 가가지고 일이 끝나는 걸 제가 봤는데, 그때는 단지 교회가 싸웠다 이런 생각만을 가졌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런 것들이 바로 복음을 희방하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 좀 생각을 그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엄밀히 따져보면은 복음을 방해하는 건 사실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은 복음을 방해하지를 않아요. 따져보면은 교회가 복음을 방해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서로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관계로 나가는 게 너무나 많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교회 가자 이렇게 할 때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 꼴보기 싫어가 교회 갈 마음이 없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많아요.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을 싫어한다 그 말입니다. 도대체 그게 왜 그런가 깊이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에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신자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너 같은 사람이 신자냐, 너 같은 게 정확히 나도 가겠다 뭔가 이런 말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은 야 역시 당신은 신자답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을 것인가, 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당신 같은 사람이 신자냐, 내가 그런 말을 들을 정도라면은 결국 그 사람에게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너를 보니까 예수 믿을 마음이 없다 이런 말이나 듣는다면은 그건 분명히 내가 뭔가 복음을 방해하고 가리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지 않는가 이렇게밖에 말할 게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대로 산다면은 그건 좀 곤란하지 않겠는가 그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이것만큼은 여러분 잊지를 마세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전하고 외워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은커녕 인간의 욕심만 잔뜩 드러내면 자꾸 내 본성만 우리가 보이고 살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증인은커녕 예수를 방해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 이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물음을 그치지를 않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주님께 물으면서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자칫 잘못하면 복음을 방해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될 수 있다, 이걸 생각하면서 내 삶을 주의 말씀에 복종시켜 살아가는 것, 예수께 복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된 신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겠냐는 얘기죠.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분명히 날 위해서 있는 몸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 주어진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복음을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항상 내 입장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감정대로 행동을 하는 게 너무나 많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의 마음으로 행하는 게 되겠습니까? 이런 물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이익을 지키는 것인가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는 그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뭔가 득이 되는 것으로 갈지 몰라도 복음편에 볼 때에는 항상 그러한 모습들이 뭔가 방해가 되는 그러한 열매로 맺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얘기죠. 어제 뭐 그 영접회에서 그 준식이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준식이가 하도 그 말을 안 들어 성질이 아니라 아마 주먹이 나갈 때, 주먹이 나가겠습니까? 손바닥에 배가 나갈 때 주기도문을 세 번을 외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말 듣고 참 잘한다 싶었어요. 주기도문을 뭐 그냥 외는 게 아니고 주기도문 예면싹에 이제 화를 삭히겠다 뭐 그런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은 이제 알을 때리기 전에 주기도문 낼 때에 그냥 뭐 달달 외는 것이 아니고 주기도문 외면서 나 같은 자를 위해 죽으시고 나 같은 자 허물도 덮어주신 예수님 은혜를 생각하면은 준식이가 말안 듣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때릴 마음이 나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세번 낸다 이것은 화를 억지로 참는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요, 화는 참지 마세요. 화를 참으면 병이 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며칠 전 TV에서도 어느 의사가 이런 걸 발표했는데, 화는 참으면 뇌졸중이 될 확률이 많다. 그말딱 듣고, 화는 참지 말자. 내뱉자. 이리 생각을 했는데, 화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화병. 그래서 이 화는 풀어야 건강에 참 좋습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 옆 사람한테 화를 막 내가지고 푸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화가 저절로 사라지게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절로 사라지게 하는 거. 화가 저절로 사라지게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나는 화낼 자격도 없는 사람이구나. 그걸 스스로 깨닫는 길이 좋은 일이죠. 준식이뿐만이 아니고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들이 부모 말을 안 듣고 지멋대로 대하고 싶은 대로 이제 하는 걸 직접 겪으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나가면 좋은 것이에요. 옛날에 하는 말안 들었다 이것이 아니고 지금도 나는 하나님 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멋대로 살아간다 이게 바로 내 존재다. 그래서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 이걸 생각하면은 결국에는 준시가 말안 듣는 것도 신우가 말안 듣는 것도 현미가 말안 듣는 것도 다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고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나에게 보내준 스승이다 뭐 이리 생각한다면은 화가 났다가도 사그라지게 돼 있는 겁니다. 지우이도 끼들어야겠다. 지우이도 이제 크면 또말안 들을 거니까. 그래, 그게 우리의 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뭐푹 던져주는 그런 그 생활이 아니고 자꾸 우리를 어떤 복음의 증인들, 어떤 복음의 그릇으로 삼고 그걸 끌고 가기 위해서 나를 다스리고 만들어가 고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또 훈련의 도구라는 항상 이런 쪽으로 우리의 생각, 생각이 흘러가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준식이 엄마가 어디 있나 갔나 준식이 엄마가 너무나 화가 나면요 주기도문 생각이 안 난다 그래요. 화가 너무 나니까는 그래 화가 복받치면은요 사람이 그런저런 생각이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화가 나는데 아, 하나님은 나를 가르치려고 화나겠구나 이런 생각 어디가 납니까? 때리고 보는 것이지. 근데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그런 모든 문제들을 생각하고 살아가다면은 뒤에서라도 아 내가 또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의 신앙으로 그게 쌓여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진리라는 말을 하고 은혜라 이런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런 모든 것이 내 심령에 쌓여 있어야 됩니다. 내 가슴에 쌓여 있어야 되고 내 삶에 그런 진리와 은혜가 살아 있어야 돼요. 야고보가 말하기를 행하면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행하지 않은 믿음은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라기보다도 그 삶에 살아 있지 아니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다. 입으로는 은혜를 말하는데 정작 내 살아가는 그 생활이 은혜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라면 저 사람이 은혜를 안다. 이렇게 말하기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활에, 내 심령에 쌓여있고 살아있는 것. 이게 당연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께 물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물으시고. 이렇게 묻고 살아갈 때에 그 물음이 여러분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자연스럽게 주님의 증인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내가 난 예수의 증인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지 않아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이 증인은 이미 마금되어가지고 그 삶을 증인의 삶으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우리들은 익숙해져 있는 것이 뭐냐면은 내 본성으로 살아가는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런 삶에서 벗어나려고 힘을 쓰지를 않냐는 거예요. 내가 벗을 건 이런 것이구나. 내가 입을 것은 이런 삶이구나. 이러한 고민을 하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결국에는 복음을 방해하는 건 자꾸 맺어지더란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 안 믿는 사람에 대한 문제만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문제되는 것이죠. 나 하나의 어떤 잘못된 행동과 말들이 교회의 다른 형제들이 예수를 믿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하나가 다른 형제가 복음을 알아가는데, 예수를 알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본문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지만은 만약에 유대인들이요 하나님만을 생각했다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에게 무슨 해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을 뿐이고 사람들은 바울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는 것일 뿐이에요. 무슨 바울을 중심해가지고 반란 일으키겠다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말씀만 듣자 그런 의도로 모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나에게 와야 될 사람이 왜 바울에게로 가냐 이거였죠. 결국 교회로 치면 이런 것입니다. 다른 교회 가지 말고 내 교회와 설교 듣고 예배드리라 이거란 말입니다. 목사나 교회가 벗기 힘든 이유가 이거지 않습니까? 내 교회로 오라. 왜 다른 교회 가? 내 교회로 오라. 그래서 목사는 목사대로요 교인들이 다른 데 가서 말씀 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만 생각하지 않는다 그겁니다. 꼭 자기 문제까지 함께 연관해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의대를 가든지 간에 가서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 아니고 꼭 나에게로 와야 된다, 내 교회에 나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 그 가운데에서 시기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왜 절로 가느냐, 시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시기로 결국에는 그 사람을 헐뜯게 돼요. 어쨌든 못 가게 하다 보니까는 헐뜯어가지고 못 가도록 그렇게 막으려는 그런 시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면은 누가 어디를 가든 어디서 복음을 듣든 예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사도의 마음이었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런 말이 보여지거든요. 빌립보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바울의 말이었거든요. 그 당시 바울에게는 그 시기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옥에 갇힌 틈을 타가지고 열심히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바울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고 사람들을 자기에게 이끌기 위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말 딱 들었을 때에 우리 본성 같으면은 아 저 그것들 난 나쁜 놈들 막 화가 날 건데 바울은 안 그래요. 아무르면 어떠냐, 어쨌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난 그걸 속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믿음이 어떻습니까? 저는 바울에게 부러운 것이 바울이 많은 일을 한 것, 이건 안 부러웁니다. 단지 바울의 그러한 그 마음, 믿음의 사람 그 마음이 저는 참 부러운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 믿음이 저는 부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보기 때문에 나한테 해가 되는 이익이 되는 그런 걸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에게만 유익이 되면은 그걸로 기뻐하겠다, 이 마음이 바로 평강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평강입니다. 자기를 보자는 것에서 평강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향해서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는 시기라고 하는 것이 항상 예수의 복음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가게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나는 신자다 그렇다 해가지고 다 신자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목사라 그렇다 해가지고 다 목사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신자가 신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느냐 이것이고, 목사가 목사로서 주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주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바울과 바나바를 빠기 위해서 듣겠습니까? 성내에 경건한 기부인들과 유력한 사람을 끌어들였습니다. 경건한 기부인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보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귀족 계급의 부인들이었지다, 부인들이었다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은 오전에 말한 대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 즉 사회적 신분이 어느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면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 움직이는데 효과적이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밀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에게로 간 것은 바울을 중심으로 어떤 단체를 만들어 간 것이 아니라겠습니다. 단지 말씀을 들으러 간 것뿐이라겠습니다. 44절에 보면은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이니, 이렇게 말한 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모인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시기할 이유가 없지 않냐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오히려 성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알게 되었다, 그럼 그걸로 기뻐하는 게 옳지 않아 그런 얘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사람을 바울에게 뺏기는 것으로 그렇게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핍박하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을 선동을 해가지고 자기 편 끌어들이는 것이죠. 지금 식으로 말하면은 누군가가 내 마음이 안 들 때, 또는 시기가 날 때 사람을 선동해가지고 여러 사람을 내 편 끌어들여서 함께 그 사람 배척하는 아주 악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선동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선동한다는 얘기는요 인간의 역사상 끊어지는 것 없어요. 계속해서 내려오는 아주 악한 행위가 선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요, 선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악한 행위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여기에 지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경건한 기부인들을, 하나님을 공경한 기부인들을 자기 악한 행위에 끌어들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영적인 면에서 상관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목적만 달성하려고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모여서 얘기할 때에 누군가에 대해서 흠듬하지 말아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모여 얘기할 때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평소에 미워하고 싫어하고 시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는 없는 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부풀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만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도 그 사람 미워하게 만들고 반대하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럼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사람 말만 듣고 그 사람 말에 동조하면서 다 같이 누군가를 욕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를 깨뜨린 것이기 때문에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자기 미움에 꼭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누군가가 내 마음이 안 들고 또 미움이 있다 했을 때에 여러분은 미움에 다른 사람을 절대로 끌어들이려고 하지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선동밖에 안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 방해하는, 거기에 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좀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 믿어요.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그런 것인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물음에 살아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일입니까? 이런 물음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자기의 삶을 고쳐가고 말씀을 다듬어가는 그런 삶으로 나갈 수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한 대로 세움받은 것이지 복음 방해하라고 세움받은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항상 내 악한 본성이 나로 하여금 복음을 방해한 쪽으로 이끌어간다는 것,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한 우리를 복종시키는 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말씀에서 예수를 배우고 예수님이 내 삶에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나를 말씀에 복종시키고 말씀 이끄는 대로 살아 힘쓰므로써 신대로서 정당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옳습니까? 부지런히 물으십시오. 모든 삶을 두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유익을 위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주를 섬기게 하는 것입니까? 물으시면서 행동을 하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계속되어질 때에 여러분이 바로 주님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살아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그릇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삶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만 사랑하는 참된 신자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누구옵니까?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은 그리스도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불러 세우셔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릇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과연 그릇답게 살아가는가,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고 살아야 될 때라 믿습니다. 항상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 삶을 점검해 가면서 과연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행여 내가 복음을 방해하고 또한 다른 형제의 복음을 우리가 방해하는 그러한 자로 지금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나를 돌아보면서 항상 주의 말씀에 내가 복종되어지고 주님 마음에 이끌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하나하나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 살아계신 그 삶의 현장에서 항상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하시고, 설령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손해가 되어지고 또한 어떤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이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것도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 속에서 날마다 존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